오늘 우리가 율법은 범죄함을 인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율법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과연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것인가? 또 율법에 관한 이해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에 관한 이해, 은혜의 우월에 관한 이해,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필요할까요? 순아, 순이에게 이게 너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우리 순이에게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은이에게는 어떨까요?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김예림 목사님한테는 이 율법에 관한 이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필요해요. 아주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준이에게, 우리 준이에게는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못 들었어요. 웃긴 웃었는데. 웃긴 웃었는데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대단히 필요합니다. 대단히 필요합니다. 네. 동조해줘서 고마운데,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여기에 함께 동의하고 또 합쳐서 감사하긴 한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로 해석하자면, 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모든 규율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때야 된다라는 내가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규칙, 규범, 규례,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나는 더 사로잡힙니다. 제가 최근에 제 자신의 설교를 보게 되었어요. 참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데 보게 됐어요.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더듬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느리게 얘기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제 비디오를 보니까, 제가 했던 비디오를 보니까 느리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야, 그게 고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렇다는 거지.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이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그런 규칙들을 막 생각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생긴 건 뭐냐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것.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고 나니까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율법에 우리 자신을 가둡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더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율법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키가 작아, 저 사람은 뭐 얼굴이 뭐 어때, 저 사람은 실력이 뭐 어때, 뭐는 될 수 있지만 뭐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자르고 나면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을 죽이게 되고, 율법적인 사고로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전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율법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모세 율법과 단지 싸우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이 율법적인 부분에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서 있는 이런 많은 규칙과 규범과 뭐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는 그 모든 부담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자신의 이 설교 테이프를 보면서, 설교 내용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부담 100배, 예? 긴장 100배 하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건 새로운 거야 라고 발견한 그게 뭐냐 하면 은혜. 결국 규칙을 잘 못 지켜서가 아니라 정말 발견해야 될 목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상쇄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율법에서 자유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래야만 돼, 나는 저래야만 돼 하는 내 자신의 모든 규율이 율법적인 의미고 그걸 벗어난다라는 건 그 율법을 철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게 과연 뭘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도덕적 어떤 이 해결책과 그리고 그 논리적인 해결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단계로 말씀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기, 승, 전, 결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결론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논리적이면서 연속적이면서 그러면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그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기, 승, 전, 결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기, 뭐가 시작되는 걸까요? 제가 한 번 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내용이 좀 방대하고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왜 발단됐고 그게 어떻게 전개됐으며 그게 어떤 절정에 이르러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를 이렇게 기승전결 단계로 보다 보면 오늘 그냥 뭐 그게 무슨 말이지? 오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하는 게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순이는 뒤에 가서 앉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기를 찾아봅시다. 뭐가 발단일까요? 오늘 말씀의 최초의 발단은 몇 절의 어느 부분일까요? 최재현 선생님, 자, 시작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뭘까요? 애초의 모든 것의 발단. 율법은 무엇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 기준이에요. 중요한 어구를 찾아보세요. 중요한 어구가 오늘 이 모든 얘기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에게 규칙이 주어졌을까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애초에 규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규범이 주어진 것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 발단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져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뭐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도 넘어지고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니까 그게 아픔이 됐어요. 이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세운 거예요. 어떤 규칙이겠습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지. 혹은 이 경사진 곳에는 서지 말아야지. 혹은 가능한 앉아야지. 그런 규칙들을 나름 만드는 거예요. 매일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지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 출발해야지, 어떻게 나가야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범법함, 뭔가를 어기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규칙들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래서 생긴 것이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은 선악과 때문이지만 선악과를 먹기 받기 먹게 된 다음부터 율법이 확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만 지키지 않게 했던 건데 선악과만 먹지 않게 했던 건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율법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너무 애굽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해서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십계명 10개를 아시죠? 이 10개가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왜 십계명 10가지 우리 유초등부 윤영윤연부가 지금 열심히 십계명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 속에서 십계명 배우고 있죠? 과제는 사도신경 외우는 것이고 아까 보니까 십계명을 보고 있던데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왜 줬겠습니까? 한번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재선 씨는 십계명을 왜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게 힌트예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삶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었어요. 또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지 않으려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규칙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은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인터넷 생길 때 인터넷을 어떻게 생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인터넷을 무슨 규칙대로 따라야 되는가,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도 많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이 생긴 거. 왜냐하면 그걸 사람들이 나쁘게 막 쓰니까, 안 좋게 막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이 생긴 것입니다. 먼저 악한 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법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작이 된 이 율법. 자, 이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율법은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발전이 돼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이 율법의 한계예요. 승을 한번 찾아봅시다. 승.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성경이 이것이 어떻게 전개됐다고 말할까요? 승을 찾아보세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 19절에 있어요. 19절. 19절 내에서 힌트를 찾아보세요. 우리 지혜 선생님은 했으니까 저기 준이가 한번 해볼까요? 틀려도 좋습니다. 19절에서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맞춰놓고도 놀라. 맞춰놓고 내가 어떻게 맞췄지? 네, 맞춰놓고도 놀랐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전개예요. 율법은 끝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법에도 이 시간이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언제가 되면 그 법은 끝나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를 진행할 때 이 공사가 끝나면 그 법도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법들을 만들어놨지만 그러나 이 공사가 끝나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목적이 끝나면 그럼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요. 우리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은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느 하나의 결론에 이를 때에 그때 종료되게 됩니다. 그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율법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틀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나는 뭐는 먹어야 되고 나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나는 이래야 살고 저래야 살고 그 모든 규칙들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 스스로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매여 있는 규칙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우리 호원이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나? 왜 7시 반에 일어나나?
8시 20분에 차 타고 가면 50분 동안 준비해.
그러네. 말이 되네. 네.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7시 50분에 일어나. 어디를 가는데?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7시 50분에 일어나는 규칙이 있어요. 그거는 평생 지킬 규칙인가요? 그 전에 일어나 본 적은 있어요? 그 전에는 왜 일어났어요? 그건 또 새로운 규칙이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더 그 전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더 그 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목적이 있으니까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7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은 그게 있을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며 이런 어떤 모든 규칙들 그 규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초에 왜 이런 규칙들이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에는 그걸 지키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규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더 진정한 목표를 완성해 줄 수 있는 게 약속하신 자손인데 그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구원자, 약속하신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그걸 이끌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으로 몰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호원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나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목적 이상의 목적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죠. 더 큰 목표가 생겨났을 때 예를 들어 밤을 새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 혹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그것은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게 시한부예요. 시한부적인 한계가 있는 규칙, 한계가 있는 계명, 한계가 있는 제한들, 그게 바로 율법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으리라는 그 제한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필요성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로켓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장면이에요. 인공위성을 대기권에 올리기 위해서 큰 로켓에다가 제일 꼭대기에 위성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쏘아 올리는데 위성은 요만해요. 위성은 그 부피에 비하면 전체 로켓에 비해서 그저 한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전체 큰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이 로켓은 뭐에 쓰여지는 것일까요? 이 전체 큰 로켓은, 이 덩어리는 뭘 위해 쓰여지는 것일까요? 위성을 어떻게 하는데? 위성을 대기권에 올리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위성만 대기권에 올리면 돼요. 나머지 로켓은 나중에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거는 땅으로 다 떨어져요. 위로 올리기만 하고 분리되고 분리되고 1단 분리되고 2단 분리되고 3단 분리돼서 위성만 딱 나와 대기권에 딱 안착하면 궤도에 딱 올려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주 쓰레기가 되든지 아니면 고도가 좀 더 낮아지다가 이제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전에 떨어지는 거는 그냥 지상으로 떨어지든지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의미한 겁니까?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대기권에 위성을 대기권에 올리게 한 데 로켓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약속하신 자손 그분을 만나게 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를 가는 거,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뭘 위한 겁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위한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삶 속에서 형성돼서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일 때 비로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쏘아올리고 만약에 위성 실패했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쏘아올리고 위성이 실패했으면 또 쏘아올리고 또 쏘아올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 목표는 위성을 대기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게 형성되지 않을 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주일에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공부 안 했죠? 끝났나요? 다? 그냥 쉬는 분위기여서 네. 좋습니다. 오늘은 쉬어도 돼요. 다음 주도 쉴 텐데 하여튼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시작하겠죠. 그렇게 반복되면서 되는 성경 공부 통해 결국 목표는 뭐겠습니까?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약속하신 자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그 절정, 그 절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율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절정을 찾아볼 시기가 됐습니다. 자, 절정. 절정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최고조. 이제 율법이 범법함을 위해 주어졌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그 율법인데 이게 마침내 이루어지는 절정이 뭘까요? 이거 힌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가 절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데요. 아,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준비한 건 아닙니다. 다시 뭐가 절정일까요? 몇 절에? 21절.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까는 참 잘 맞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랬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버리는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절정한 어부를 찾아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뭔가 긴장감이 약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맞아요. 이게 절정이에요. 결국 절정은 뭐냐 하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구명정이 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거나 구명정을 예비해 놨습니다. 이걸 쓰게 되지는 않기를 우리가 바라죠. 배 위에 우리가 있다면.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쓰게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구명정, 구명조끼를 우리가 받고 이제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희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한복판에서 구명조끼?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바다 한복판에서 태평양 한 가운데서 구명조끼, 구명정 요만한 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 받을 수 있어요?
표시가 나니까 있는데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구명조끼와 구명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구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구명조끼를 받고 그 구명조끼를 가지고 내륙으로 혹은 육지로 도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구명정과 구명조끼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갈아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끌어왔는데, 이제 율법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진짜 구원인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갈아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우니까. 구명정이 아까워요. 내가 지금까지 갔던 구명조끼가 아까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왔던 이 습관이 아까워요. 이 습관을 버리느니 차라리 그냥 저는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스리는 것일까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서 이걸 벗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나는 이래야만 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갈아타야지. 우리가 대개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환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저도 참 최근 들어 많은 이 아쉬움과 그리고 이 개척, 아니 이 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요즘 아주 계속 기도하면서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또 옛날 사진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뭘 생각했겠어요? 저는 더 좋은 걸 생각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했어요. 더 굉장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더 어려워요. 현실은 더 힘들어요. 현실은 더 기다려야만 하고 현실은 더 아주 척박한 삶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기대한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건 더 화려한 거였고 내가 기대한 거는 더 원대한 거였고 내가 기대한 거는 더 풍성한 거였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넘어가는 길을 찾습니다.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상, 내 생각, 내 예상, 결혼하면 이렇지 않을까 했던 예상이 깨졌을 때, 입사하면 이렇지 않을까 했던 예상이 깨졌을 때, 개척하면 이러지 않을까 했던 생각이 깨졌을 때, 그게 다 깨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 이제 율법적으로 내 기대, 내 환상,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다시 스르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게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 환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결국 뭐가 되기를 바랬지만 이걸 타고 구원받기를 바랬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구나. 이건 결국 더 진정한 구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가오는 구조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조선에 예비하신 구조선으로 우리가 옮겨 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율법은 그 의미를 다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율법의 어떤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의 구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그걸 삶 속에서 누릴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넘어가는 그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 생각의 변화, 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저거였구나. 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저런 방식이었구나. 내가 만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식이었구나. 그걸 찾을 때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결과는 뭘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어간 결과. 결을 찾아보십시오. 결과를. 한 번 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이 그건 이제 과정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게 결과예요. 결국 얻는 건 약속이에요. 얻는 건 약속.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계란을 부화해서 병아리를 낳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계란을 부화해서. 그래서 계란을 사다가 거기에 이제 열을 가해서 이게 정말 부화될 줄 알고 어렸을 때. 그래서 계란을 놓고 이제 그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암만 해도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암만 따뜻하게 품고 계란을 사다가 가게에서 파는 계란을 사다가 그걸 따뜻하게 하면 부화될 것 같은데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원래 그 계란은 무정란인 거예요. 수정이 된 계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만 파는 거였죠.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를 사는 거죠. 병아리를 사다가 이게 키워요. 근데 병아리를 사서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지만 병아리가 또 잘 죽어요. 왜 그렇게 죽을까요? 병아리가 잘 죽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 약한 병아리만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하는 방식이 뭡니까? 다 자란 닭을 사다가 그 닭을 결국 원하는 건 뭐였어요? 왜 키우고 싶었고 왜 먹이고 싶? 결국 뭐가 결론이 되겠어요? 예? 아니죠. 닭을 받고 싶은 것이 닭을 닭의 그 살점을 받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계란도 키워먹고 병아리도 키워먹고 결국은 닭을 사다가 먹는 거예요. 결국은 사다가 먹게 되더라고. 우리에게 많은 시행착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가? 아, 아니야. 이건 이런 거였어. 그걸 깨닫고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할 때 마침내 정말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우리의 의미는 항상 병아리에서 이 알에서 병아리 낳는 거 보고 싶다 했지만 하나님의 또 뜻은 또 다른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운 병아리 내가 한번 잘 기르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죽고 슬픔을 갖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경험이 되는 그리고 최종적인 열매는 어쩌면 이미 준비된 또 닭을 사서 맛있게 먹는 그게 우리의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의 것은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이걸로 뭐가 되는 건가? 저걸로 뭐가 되는 건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저렇게 되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얻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 그걸 위한 많은 시행착오와 내게 아닌 저것과 또 이것이 아닌 저것과 혹은 또 이런 방식이 아닌 저런 방식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주시는구나 약속을 주시는구나 이 모든 약속의 최종본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좌절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낙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율법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규칙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음. 그게 없어도 주님을 믿고 내가 안 돼도 주님을 믿고 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나는 준비가 안 됐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니까 되어지고 주님을 믿으니까 나아가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